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월로 예정된 미국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 서부 샌디에고의 미라마 해병대 기지를 방문해 가진 연설에서 북한과 관련해 우린 꽤 잘하고 있다며 매우 긍정적인 뭔가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린 무엇이든 준비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미북 정상회담에서 뭔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정말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주군 창설을 제안하며 미군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경질하고 새 장관에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CIA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한국 검찰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부패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을 자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뇌물수수와 횡령 등 20여 개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특히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 $10,000,000 이상과 삼성전자가 자동차 부품 회사인 다스 소송비로 대납한 금액 등 여러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보고 이 회사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관련 혐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2월 퇴임 이후 5년 만에 검찰에 출두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번 일이 전직 대통령이 소환되는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검찰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오늘 조사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환에 대해 한국 정치권은 반응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를 지지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총리로 다시 선출돼 오는 2021년까지 네 번째 임기를 시작합니다. 독일 연방 하원은 오늘 총리 재임 투표를 실시해 메르켈 총리 연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하원 전체 709석 가운데 과반인 364표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지난 6개월간 이어진 정치적 표류를 끝내고 새 정부가 출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9월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해 추가 연립정부 구성을 시도해왔습니다. 집권당인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연합은 자유민주당 녹색당과 연정협상에 실패한 뒤 결국 사회민주당과 어렵게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가 76살의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호킹 박사는 오늘 오전 영국 케임브리지의 자택에서 평안하게 숨을 거뒀다고 가족이 밝혔습니다. 호킹 박사는 상대성 이론과 우주론, 양자 중력 연구에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또 일반 상대성 이론에 기반해 블랙홀의 존재를 수학적으로 증명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전신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는 루게릭병을 앓으면서도 활발한 연구 활동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시간의 역사 등 여러 과학 저서를 펴내 대중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였습니다. 이런 공로로 지난 2012년엔 물리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특별 기초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비오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인근 선거구에서 어제 실시된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당국은 공화당 후보와의 표 차이가 워낙 적어 최종 결과를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너렌 민주당 후보는 잠정집계에서 자신이 릭 세컨 공화당 후보의 500여 표 앞선 것으로 나타나자 오늘 새벽에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해병대 출신의 전직 검사인 램 후보는 우리가 해냈다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이 지역구는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20% 이상의 표차로 압승을 거둔 곳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는 11월에 실시될 중간선거를 전망하는 풍향계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선거가 박빙으로 전개되자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의 불길한 징조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14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이달 말에 국무장관직을 떠나게 된 렉스 틸러슨 장관은 가장 중요한 자신의 외교적 성과 중 하나로 대북 압박 캠페인을 꼽았습니다. 미 상원의 밥 코커 외교위원장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바란다면서 그러나 의회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라트비아 정부는 자국 은행 세 곳이 대북 제재 회피를 목적으로 해외 회사를 이용한 송금 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폭한 날씨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 영하 2도에서 영상 1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4m, 서해에서는 0.5 내지 2.5m로 이겼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달 말로 국무부를 떠나게 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가장 중요한 외교적 성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제재의 범위뿐 아니라 효과가 크게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틸러슨 장관은 동맹과 협력하면서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으로서 거의 모든 이들의 기대를 뛰어넘었다고 밝혔습니다.
First, working with allies, we exceeded the expectations of almost everyone with the DPRK maximum pressure campaign.
틸러슨 국무장관은 경질 사실이 알려진 13일 오후 국무부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국무부와 파트너 국가들이 거둔 성과를 평가하고 싶다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국무장관으로서의 첫 영내 순방에서 전략적 인내 시대는 끝났다고 발표함으로써 제재의 범위뿐 아니라 효과를 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단계가 시작됐다고 회고했습니다.
With the announcement on my very first trip as Secretary of State to the region that the era of strategic patience was over and we commenced the steps to dramatically increase not just the scope but the effectiveness of the sanctions.
그러면서 국무부는 모든 대사관과 공관이 대북 압박을 최고 수위까지 끌어올리도록 하면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파트너와 동맹들을 참여시키는 세계적인 캠페인을 펼쳤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department undertook a global campaign to bring partners and allies on board in every country around the world, with every embassy and mission raising this to the highest levels. And at every meeting I've had throughout the year, this has been on the agenda to discuss.
또 이 문제는 자신이 1년 내내 가진 모든 만남에서 논의 주제가 돼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 계정에서 틸러슨 장관의 봉직에 감사한다며 틸러슨 장관 해임을 발표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회견에서 해임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로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존 설리번 부장관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오는 31일 퇴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새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장은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가까워졌다며 김정은 정권의 축출까지도 시사했던 인물입니다. 폼페오 국장의 북한 관련 과거 발언과 행보를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지명자는 하원의원이던 지난 2016년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동적 기술, 즉 음파와 전자, 방사선 등을 이용한 공격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폼페오 지명자는 이후 CIA 국장에 오른 뒤에도 이런 태도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북한이 미 본토에 대한 공격 능력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등의 발언이 그의 입을 통해 자주 나왔습니다.
Multiple administrations have tried to deal with the threat of a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capable of
폼페오 지명자는 지난해 4월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북한 문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기술력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여러 행정부가 미국을 겨냥한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문제는 과거와 달라진 게 없지만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통해 운반 기술을 습득했다는 겁니다. 이후 폼페오 지명자는 북한 문제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5월 비공개 형식으로 한국을 방문해 미한 연합사령관과 함께 북한으로부터 폭격 피해를 입었던 연평도를 찾은 데 이어 CIA 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코리아 임무센터를 창설하며 북한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드러냅니다.
We have taken action inside the agency. I've stood up a Korean mission center to draw the best minds, the most innovative, creative people from across our agency.
폼페오 지명자는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코리아 임무센터가 CIA에 가장 뛰어나고 창의적인 인재들을 영입해 북한과 관련한 해외 정보 수집과 김정은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달 뒤인 7월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축출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And as for the regime, I am hopeful we will find a way to separate that regime from this system. The North Korean people, I'm sure, are lovely people and would love to.
폼페오 국장은 북한 정권을 무기 체계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미국이 찾기를 바란다며 북한 주민들은 좋은 사람들일 것이고 북한 주민들 또한 김정은이 없어지는 것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의 축출뿐 아니라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도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하는 능력을 갖추는데 몇 달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And it is the case that they are close enough now in their capabilities that from a US
이에 따라 정책적 관점에서 미국은 북한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의 정점에 도달한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5년 전과 비교해 이런 능력에 근접했고 5개월 후에는 지금보다 더욱 근접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1월엔 북한의 위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It is also analytically true that Kim Jong-un will not rest.
김정은이 단 한 번의 미사일 실험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논리적인 다음 단계는 한 개의 무기를 개발하거나 열병식에 선보일 전시용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폼페오 지명자는 CIA가 김정은을 이성적인 인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치밀한 계산 아래 미국을 위협하고 이를 통해 원하는 바를 추구할 인물로 본다는 설명입니다. 당시 폼페오 지명자는 김정은이 갖춘 핵무기들을 고려할 때 단순히 정권 보호 차원 외에도 자신의 권력 아래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예방적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공격하는 이른바 코피 전략 논란이 불거지던 2월에는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 방안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We have written about various forms of actions, what we analyze, the certainty and uncertainty we have around that analysis, as well as what we think happens in the event that the United States.
폼페오 지명자는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경우 북한 정권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관한 미 정보 당국의 평가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행동안을 작성해 놨고 이와 관련한 확실성과 불확실성도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이 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김정은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도록 놔뒀을 경우 발생할 일들에 대한 분석도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지명자의 대북 강경 입장은 최근 북한이 미국과 정상회담 의지를 밝힌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화적 신호를 보내고 있는 북한의 달라진 태도를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에 따른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폼페오 지명자는 11일 미 CBS 방송에 출연해 대북 압박 캠페인은 북한 정권과 경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김정은이 직접 나서 미국이 달성해 본 적이 없는 조건에 대해 대화를 시작하고 싶다고 말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일관적으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진 안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탈리아계 이민자의 후손으로 1963년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폼페오 지명자는 미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육군 기병대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이후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한 뒤 2010년 캔자스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돼 4선을 기록했습니다. 폼페오 지명자는 공화당 내 보수파들의 모임인 티파티 소속으로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전미 총기협회 회원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무장관 교체는 마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이루어져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 내정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충실한 집행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연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우선 가장 궁금한 건 틸러슨 장관 교체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바뀔지 여부인데요. 어떤가요?
예, 미국의 외교 정책은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국무장관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조언을 제공할 뿐 기본적으로 결정된 외교 정책을 집행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정책에 직접 개입해 결정권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국무장관 교체로 정책 수행을 위한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겁니다.
폼페오 국무장관 내정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스런 최측근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오 중앙정보국장을 국무장관에 지명한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자신과 궁합이 잘 맞는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폼페오 국장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세계관에 대한 진정한 신봉자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열정적인 수호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폼페오 내정자는 중앙정보국장 시절 대북 강경 발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미북 정상회담 준비에 차질이 없을까요?
폼페오 내정자는 역대 CIA 국장 가운데 가장 정치적이란 비판을 들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뒷받침해 왔습니다. 특히 미북 정상회담 성사에 중앙정보국장으로서 중요한 마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새로운 외교팀을 원했다는 게 백악관의 설명인데요. 이는 북핵 폐기라는 결정적 사안을 다뤄야 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뜻을 충실하게 실행에 옮길 임무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의미입니다.
폼페오 내정자는 북핵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회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북 정상회담이 결정된 뒤에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실하다는 겁니다. 폼페오 내정자는 최근 사라 해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미북 정상회담에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내비치자 추가적인 전제 조건은 없다는 설명으로 논란을 잠재우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돈독한 신임이 국무장관으로서 폼페오 내정자의 가장 큰 재산이 되겠군요.
물론입니다. 틸러슨 장관의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외교 현안에 대해 무슨 말을 하던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 내 일치된 입장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돼 왔다는 점입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입니다.
일부에서는 폼페오 국장이 국무장관에 지명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제어할 균형추 역할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기도 하는데요.
예, 그런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틸러슨 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회의에서 자주 한 목소리로 자신과 다른 결연을 표명하는 데 대해 좌절감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란 핵협상에 대한 견해차에 실망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충실한 측근이면서 자신과 생각이 같은 폼페오 국장을 국무장관에 내정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국무장관을 경질하는 건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차 때문이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과의 관여를 비롯한 주요 현안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이 종종 다른 견해를 밝힌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자신과 틸러슨 장관이 사고방식과 생각이 정말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핵협상에 대한 견해차를 예로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견해차 때문에 틸러슨 장관과 오랫동안 긴밀한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도 있던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달간 틸러슨 장관에게 주요 현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틸러슨 장관 경질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워싱턴 정가의 반응은 이런 상황 때문입니다. 가까운 예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결정도 틸러슨 장관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폼페오 내정자에 대한 상원의 인준 절차가 미북 정상회담 전에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인준이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인데다 폼페오 내정자가 이미 중앙정보국장으로서 의회의 청문회를 거쳤고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미국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는 데 대해 매우 신중하면서도 회의적이라고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 전했습니다. 테드 크루스 의원은 김정은을 신뢰할 수 없다며 북한과의 논의는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미북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회는 매우 신중하면서도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we're cautious and skeptical, but we're glad a meeting will be taking place and hopefully something good can come out.
코커 위원장은 13일 VOA 기자와 만나 그러나 회담이 열린다는 건 기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북한과 좋지 않은 역사가 있다며 이번 회담에서 돌파구가 생길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ut you know, we've got 25 years of not good history. But again, who knows? Maybe a breakthrough can occur.
아울러 미북 정상회담의 의제는 비핵화가 돼야 하지만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김정은의 진정성에는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미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제공해야 하느냐는 질문엔 아직 그런 논의를 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답했습니다.
So I don't think we'll be talking about concessions right now. I think we're a long way from that. I don't think any of this is going to be. I can't imagine one meeting is going to resolve all the issues.
당장 양보에 대해 얘기해서는 안 되며 한 번의 만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경질되고 후임에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국장이 지명된 것이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는 질문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don't know. I think a lot of the policy on North Korea, you know, Tillerson's done a great job with Mattis and others, you know, creating the sanctions process that is choked them. I can't imagine that Pompeo wouldn't consider.
틸러슨 장관은 짐 매티스 국방장관 등과 함께 북한을 옥죄는 제재를 마련하는 일을 잘 해냈으며 폼페오 지명자도 같은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 새 국무장관이 인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 북한과의 논의는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discussions with North Korea, I believe, are very perilous. Kim Jong-un, I don't trust him. There are reports that he conveyed to the South Koreans a willingness to denuclearize. I think the president and the administration would be justified in being very.
크루즈 의원은 이날 VOA에 김정은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한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는 북한의 이런 주장에 당연히 매우 회의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과 김정일 모두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겠다는 의지를 입증했으며 과거 미 행정부들은 북한과의 대화에 끌려들어가 제재를 완화해주고 북한에 수십억 달러가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행태를 반복했다는 설명입니다.
Both Kim Jong-un and his father Kim Jong-il demonstrated a willingness to repeatedly lie and the pattern past administrations have been drawn into is getting pulled into talks, relaxing sanctions, letting billions of dollars flow into North Korea and then seeing those
이어 결국 이런 수십억 달러는 미국을 위협하는 데 사용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전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단히 회의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y advice to the president is be highly, highly, highly skeptical. And we should not be lifting any sanctions until North Korea eliminates its nuclear arsenal. And I'm deeply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제거하기 전까지는 어떤 제재도 완화돼선 안 된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데 매우 회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새 국무장관의 폼페오 중앙정보국장이 지명된 것과 관련해서는 나약함과 유화의 오바마 시대는 끝났다며 이는 미국을 더욱 안전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I do think the era of Obama weakness and appeasement, you know, as President Obama referred to it, leading from behind, that era is over and that makes America safer. The world remains a very dangerous place. We have
이어 북한, 이란, 러시아, 중국 등 전 세계에 심각한 적들이 있어 미국도 이에 맞서 일어설 진지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폼페오 지명자는 이런 리더십을 국무부에서 발휘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해석차 때문에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13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핵 우산 폐기 이후 10년에서 20년이 지난 뒤에 핵 포기를 결정하겠다는 게 북한 고위 관리로부터 직접 들은 비핵화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동결은 핵실험만 막을 수 있을 뿐 핵무기 개발과 생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동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BOA는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에 따라 북한 문제를 다루었던 미국 전직 고위 관리들의 인터뷰 시리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순서로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를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북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Like many other analysts, I see a lot of dangers and problems in the idea.
저는 다른 많은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가 만날 가능성으로부터 많은 위험과 문제점들을 봅니다. 매우 복잡했던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졌다고 생각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을 수락한 이유는 북한의 지도자가 비핵화를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추정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어떤 증거도 보지 못했고 비핵화가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추정에 의문이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면 미북 대화 이후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인가요?
That's my concern. As you know, this summit was decided very quickly.
그렇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매우 빨리 결정됐습니다. 많은 논의를 거치지 않고 말이죠. 또한 미국은 일본을 비롯한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도 논의를 하지 않았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도 회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회담 준비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외교에는 원칙이 있는데 회담의 결과에 대한 이해가 끝나지 않은 이상 회담에 응하지 않는 겁니다. 또한 대통령은 협상의 시작부터 참여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요. 절차가 거꾸로 됐고 논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백악관은 김정은이 북한의 유일한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것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The irony is that President Trump is not the first person to say that. That's actually a position that I've taken.
저는 같은 입장을 유지한 지 한 10년 됐습니다. 북한과의 중대한 안보 문제에 있어서 진전을 보이기 위해선 북한의 지도자와 관여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저는 북한 지도자와 관여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필요한 참모진이 구성되지 않았으며 복잡한 사안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를 말한 건 아닙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의 경질이 앞으로 미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십니까?
That sends a very troubling message as the administration begins its preparation.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지도자와의 회담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매우 우려됩니다. 틸러슨 장관의 경질은 조금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지도자와 만나겠다는 매우 충동적인 결정이 나온 다음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 역시 또 하나의 충동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우려가 됩니다.
북한은 비핵화의 대가로 안전 보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뭘 요구하는 걸까요?
I think one of the fundamental problems that we have here is that we have not heard from the North Koreans.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저희가 이런 메시지를 북한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신 북한을 방문했던 한국 대표단이 들은 얘기를 전달받았습니다. 북한은 안전이 보장되고 위협이 없어진다면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건데요. 북한 문제를 다뤘던 사람들은 모두 이런 말을 들어봤고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저도 친숙한 말입니다. 저는 북한에게 이에 대한 정의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매우 높은 관리는 미한 동맹에 따른 위협을 제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해구산 제공을 중단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세 가지 단계를 밟고 10년에서 20년이 지난 뒤에 안전이 보장된다는 판단이 든다면 비핵화에 나서겠다는 거죠. 이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정의이지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아닙니다. 용납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북한의 목적은 한반도를 중립화시키겠다는 건가요?
Well, it would be worse than neutralizing it, in my view. And so that, and those of us who've met with the North Koreans have.
저는 중립화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북한과 만나면 이런 부분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제가 정부에 있을 때 말이죠. 저는 지금 정부에 있는 제 동료들 역시 북한의 이런 부분을 매우 명확히 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근본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근 진전 상황들을 낙관적으로 평가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타협이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시군요.
Well, I mean it's even worse than that. I mean I'm concerned that if the president goes ahead with this meeting under the assumption
저는 그것보다도 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대화를 나누겠다는 점에 진지하다는 추정하에 회담에 나섰는데 북한의 진정한 입장을 접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실망할 뿐 아니라 굴욕을 느끼고 화가 날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지금보다도 더욱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외교적으로 이뤄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I would say yes to both, although I'm very cautious about the path forward.
저는 앞으로 이뤄질 일에 대해 매우 신중하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지난 수년간 해왔던 일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제공하겠다고 한 약속들 모두 북한의 성에 차지 않았죠. 북한이 체제 안정을 원한다고 해서 저희는 체제 안정을 제공하겠다고 했고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고 해서 관계 정상화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전력과 경제 지원 등도 말이죠. 그래도 북한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임기 마지막 해부터 트럼프 행정부로 이어지는 동안 미국은 강한 압박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정책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북한이 다른 길을 걷게끔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성공한다는 건 아니지만요.
북한의 핵무기 진전 상황을 봤을 때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제한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As I said, I don't agree with their conclusion that it's now too late. That may be the conclusion I come to.
저는 이미 늦었다라는 결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전에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나 1년 반 정도가 지나면 최대 압박이 효과가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작동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역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방법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할 의지가 있다고 종종 시사해왔습니다. 동결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동결은 문제를 제한시키지도 못합니다. 또 동결은 핵실험만 막을 뿐이고 북한은 계속 핵무기를 위한 물질을 만들고 핵무기와 핵시설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론 좋은 의도를 갖고 있을 수 있지만 동결은 북한의 위협을 막지 않았습니다.
동결은 대안이나 차선책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So the problem with this freeze concept is that it produces the illusion of a freeze, but not an actual freeze.
동결이라는 개념은 실질적인 동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결이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게 문제입니다. 또 북한이 동결 검증을 위해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007년 2.13 합의가 모두 깨진 이유는 검증과 사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을 검증하는 건 10여 년 전과 비교해 쉬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동결할 수 없다고 말이죠. 북한이 자신들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부차관보로부터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보인 이유와 대화의 한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 국무장관이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장으로 교체된 것이 미북 정상회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폼페오 CIA 국장의 국무장관 내정이 미북 정상회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고 그동안 서훈 국정원장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교류해온 점 등이 회담 성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겁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입니다.
폼페오 국장이 역량이 뛰어나다는 점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호흡도 잘 맞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런 점이 장점으로 발휘돼서 탑다운 방식의 미북 대화 이렇게 진행되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주요한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타결하고 그 뒤에 작은 문제들은 후속 조치로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 인사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져 짧은 시간 내 폼페오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치고 회담을 준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이번 인사가 북한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폼페오는 대북 강경론을 부르짖었던 그 공직자인데요. 이번에 북한이 한 번 더 기만하거나 시간 벌기 이렇게 나오면 뭐 한마디로 국물도 없다, 군사행동도 가능하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협상을 하겠다 뭐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틸러슨 장관이 물러나고 강경파로 꼽히는 폼페오 내정자가 전면에 나서면서 북한이 예전처럼 이중 전략이나 시간 벌기 기만수를 택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국무장관 교체가 미북 정상회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미북 회담은 버텀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실무자들이 이렇게 접촉해서 뭐 안 만들고 주석 대표는 동아 때 처음 받고 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거는 미국 간에 처음 있는 그 정상회담 아니에요. 이게 결정도 지금 트럼프가 직접 했고 그래서 난 국무장관 교체가 크게 이렇게 영향을 안 주리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국무장관이 실무자는 아니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다만 대북 선제 타격 등 군사적 옵션을 강조해온 폼페오 국장의 기용이 압박 전술 차원에서 북한에 겁을 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이번 결정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이것이 결정적인 영향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큰 영향은 김정은이 진정성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인 걸 테니까. 그러나 이 폼페오 국장이 함으로써 좀 더 강한 입장으로 북한에게 협상을 요구하는 데는 아마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미북 정상회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김태우 전 원장도 북한이 그동안 원론에서 합의하고 강론에서 뒤집는 전술을 보여왔다며 협상 시작부터 북한이 취해야 할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원칙에 따른 비핵화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군사적 위협이 없어지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이 필요 없다고 조건을 내건 것과 관련해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평화협정이나 주한미군 철수, 미한동맹 해체 등을 요구한다면 협상이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북한과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국과 핵 공유 전략으로 나갈 수 있다는 등의 대안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하고 협상할 때는 협상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타결이 되지 않았을 때는 한국하고 핵 공유 전략으로 나갈 수 있다. 한국에는 핵이 없잖아요. 그죠? 미국이 반대해서 핵을 만들지도 않고 전술핵도 다 나가고 없는데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을 만들어서 비대칭 상태로 남한을 끝박하는 이런 상태는 계속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한반도에 반입한다는 거. 이런 것을 북한한테 내비칠 필요가 있어요. 그게 핵균형이거든요. 이런 대안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첨언하고 싶어요.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도 미국 정상회담이 충분한 사전 논의가 아닌 대통령이 주도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전개될 경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상황이 급진전될 수 있지만 막상 다른 소리를 하기 시작한다면 한반도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이전에 실무 접촉을 통해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비핵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은 북한이 원하는 건 미북 관계 정상화라며 이를 위해 핵을 포기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6자회담 2·13 합의 사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VID를 전제로 한 소위 핵폐기 와 검증 프로세스는 이미 2007년 2월 13일 날 6자회담에서 2·13 합의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거 내서 꺼내서 쓰면 돼. 새로 머리 짜고 할 필요가 없어요. 2·13 합의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핵활동 중단하고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거 폐기하고 뭐 핵물질 같은 거 이제 신고하고 마지막에 이제 핵무기의 신고 및 폐기 이게 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정 전 장관은 핵무기 신고와 폐기 과정에서 북한이 엄청난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해 미국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 핵 문제만큼 인권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국제인권단체들이 밝혔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모든 행동과 논의에서 인권을 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세계기독연대는 12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37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안보 문제에 밀려 외면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CSW recommend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akes human rights a priority in all actions and discussions concerning the DPRK.
국제사회는 북한과 관련한 모든 행동과 논의에서 인권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 기독연대는 유엔 회원국과 유엔 기관들, 시민사회가 안보와 인권, 인도적 필요가 서로 관련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고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을 모두 석방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국제변호사협회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보다 안보를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And not to allow security concerns over security in the Korean Peninsula to override the imperative need to address
북한 반인도 범죄 책임 규명과 처벌 문제를 다뤄야 할 긴급한 필요보다 한반도 안보에 대한 우려가 중시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또한 북한의 인권 유린을 중단하고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출신의 탈북자 단체인 NK워치는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는 곳이 정치범 수용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제는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설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Human rights in the DPRK should be addressed with the same urgency as its nuclear issues.
핵 문제와 같은 수준의 절박감을 가지고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There have been no meaningful steps towards stemming or ensuring accountability for crimes against humanity documented by this council.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지목한 반인도 범죄를 근절하거나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한 아무런 의미 있는 조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차원에서 정의가 추구될 가능성이 없는 만큼 국제사회 가시적인 조치가 한층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탄압에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The vast majority of people are still denied access to the global internet and continue to face arbitrary surveillance, arrest and detention.
북한 주민 대다수가 아직도 세계와 연결되는 인터넷 접속을 거부당하고 있고 계속 자의적 감시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제 전화나 외부 정보 접근을 시도하면 체포돼 구금된다는 겁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북한 당국에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다가 구금된 사람들을 석방하고 모든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외부 세계와 접촉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라트비아 정부는 자국 은행 세 곳이 대북 제재 회피를 목적으로 해외 회사를 이용한 송금 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재무부는 대북 제재를 위반한 라트비아의 한 은행을 미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트비아 정부는 금융자본시장위원회가 최근 세 개의 라트비아 은행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작성돼 이달 13일 공개된 라트비아의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본시장위원회는 최근 표적 검사와 미리 통보하는 방식의 현장 검사를 실시해 이들 은행의 몇몇 고객들이 여러 차례 해외 회사와 복잡한 연쇄 거래를 이용해 송금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송금은 북한에 가해진 국제사회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은행들에는 벌금이 부과됐으며 라트비아는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과 관련한 은행의 내부 통제 시스템과 정보 기술을 개선하면서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라트비아 정부는 지난 2008년 비정상적이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통제하고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후 2016년 2월부터 금융자본시장위원회가 국내외 제재에 대한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 라트비아는 지난해 7월 재정자본시장위원회가 라트비아의 지역투자은행과 발티쿰스은행, 프라이빗은행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북한 관련 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미 연방수사국 FBI는 재무부와 함께 이들 은행들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라트비아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이들 은행들에는 총 72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달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은 라트비아의 ABLB 은행이 불법적인 금융활동에 연루됐다며 미 금융시스템 접근을 전격 차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금융범죄단속반은 ABLB 은행이 유엔 안보리가 지정한 제재 대상자들과 거래를 했으며 여기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과 수출이 포함된다고 밝혔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에 따르면 ABLB 은행의 경영진은 직원들이 위험도가 높은 유령 회사와 거래를 하고 이들 회사가 자금을 세탁할 수 있도록 용인해왔습니다. 또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라트비아 정부의 단속 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지역투자은행과 발티쿰스은행, 프라이빗은행, ABLB까지 최소 4개의 라트비아 은행이 불법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번 이행 보고서는 불법 행위가 적발된 은행 3곳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서 과거 적발된 은행들과의 연관성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상황에 따라 더 많은 은행들이 적발됐을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겁니다. 한편 라트비아 정부는 지난달 VOA에 자국은행이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연계된 정황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라트비아 금융자본시장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ABLB 은행이 60일 안에 미국 재무부 결정에 관한 입장을 밝히라고 통보했다고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 정부가 지난 2일 식수절을 맞아 대대적으로 산림복구 전투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산림은 해마다 평양시와 비슷한 면적이 사라질 정도로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과 탈북민들은 북한 정권이 요란한 구호정치를 청산하고 국민 우선의 정책을 펴야 산림뿐 아니라 식량과 전력 등 민생이 개선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에 사는 탈북민 박지현 씨는 지난 1일 스위스를 방문했다가 푸른 산들에 잔뜩 매료됐습니다. 구릉지대로 산이 거의 없는 영국과는 달리 높은 산에 나무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타카스데리 산인데 산에 나무가 빼곡이 들어박힌 걸 보니까 북한산을 딱 생각했어요. 벌거숭이 북한산. 그리고 딱 떠올랐더니 뭔가면 그 산에 올라가서 7월 달에 나무 껍질 막 송기 껍질 칡뿌리 캐던 거 거기 그냥 이렇게 생각들이 막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벌거숭이 산도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한쪽으로는 정말 막 분노하고 그리고 어제 또 금방 우리 식수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식수들이면 우리 학교 가서 나무도 심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박 씨가 스위스의 아름다운 숲을 즐기지도 못한 채 분노했던 이유는 조국의 강산을 벌거숭이로 만든 김정은 정권의 무책임한 정책 때문입니다. 북한 지방 간부 출신으로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사는 정모 씨는 2일 VOA에 미국이나 한국 정부처럼 북한 정권이 연료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림의 황폐화가 지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이고, 그게 벌써 북한에서 연료 부족이니까 사람들이 한옥을 떼야 되겠네. 한국처럼 무슨 어깨수가 뭐 이런 프로파케 수사도 많아서 그런 걸 사서 쓰면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수입은 없지. 그러니까 사람들 뗄 게 없으니까 마을 주변에 나무는 다 없어요. 군부대 같은 데만 나무가 있고 군부대 이수구역 내놓고 그다음에 뭐 주민 불악인데 반반해요. 왜냐하면 뗄 게 없기 때문에 겨울은 길지 어디 가서 뭘로 방 덮이고 밥을 해먹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무를 찍지 말라도 다 찍어 가고.
북한 관영 매체들은 지난 2일 식수절을 맞아 대대적으로 산림 복구 전투를 벌이자고 촉구했습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재부, 모든 산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만들자고 말했다고 크게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북한의 산림 면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의 공식 출범 직전인 2011년에 555만 헥타르에 달했던 임야가 2015년엔 503만 헥타르로 감소해 해마다 평양시 면적의 산림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탈북민 정 씨는 김 씨 정권의 구호 선전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없이 반복됐다며 지금 정권에선 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식수를 해난다 그래도 식수나무 심어놨어도 갔다가 심어놨다 해도 그걸 밤에 가서 뽑아다가 불 떼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되죠. 뭐. 답이 없어요. 그 나라가 뭐 통일돼서 자유 무슨 뭐 이제 개방되기 전에 답이 없어요. 뭐 북한에 가면 무슨 뭘 개발하려고 해도 뭐 원동력이 있어야 되냐요. 그 동력이 문제인데 동력이 없잖아요. 전기가 있어요. 연유가 있어요. 뭐 있어요.
전력을 개선하겠다는 김 씨 정권의 약속은 해마다 신년 공동사설이나 최고 지도자의 신년사에 반복되고 있지만 역시 구호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전력이란 단어를 9번이나 반복하며 전기 사정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었습니다. 하지만 우주정거장에서 340일 동안 머물렀던 우주인 스콧 캘러 씨는 최근 VOA와 인터뷰에서 우주에서 바라본 남한의 환한 불빛과 북한의 캄캄한 모습은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From a political, geopolitical perspective, there's nothing more shocking than looking at the Korean Peninsula.
이런 대조적인 모습은 남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지정학적 관점에서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충격적이란 겁니다. 북한 정권의 요란한 선전 구호는 식수나 전력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365일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취임 첫 해인 2012년 4.15 열병식 연설에서 다시는 인민의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지만 경제 상황 역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농업에서 포전 담당제를 실시하고 장마당 단속을 느슨하게 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노력은 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오히려 인민들을 위해 써야 할 귀중한 국가 자원을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하는 데 대부분 전용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자초했다는 지탄이 지배적입니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한반도 전문가인 램코 브레코 교수는 2일 VOA에 북한의 구호 정치가 과거처럼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북쪽에는 그런 구호 정치가 뭐 의미가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뭐 그 평양에서 뭐 그 평양이 하라는 대로 하지만은 평양에서 나오는 뭐 그 구호를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살아남기 위해서 먹이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예전처럼 뭐 70년대 80년대 뭐 그 뭐랄까요 그 지도 뭐 최고 지도자의 말을 믿으면서 뭐 그 조국을 위해서 모든 뭐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게 그건 더 이상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소식통과 최근에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정은 정권이 국민을 보호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도 잘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Brekko 교수는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지만 북한 정권은 너무 오랫동안 수뇌부의 이익과 정권 유지에만 집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변호사이자 북한 인권 전문가인 원재천 한국 한동대학교 교수는 이런 자국민을 차별하는 정책 때문에 북한이 요즘 과거 악명이 높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유색 인종 차별 정책인 아파르트 헤이트와 자주 비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북한이 요즘판의 아파르트이다. 그 소위 정치적 인종 차별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국제사회가 정말 올림픽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남아공을 초청을 금지를 하는 이렇게 참가 금지를 하면서 이런 어느 정도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또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제 정책이 변할 수 있게 그런 걸 했죠. 그래서 핵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는 핵심은 북한의 그런 정치적 사회적 인종차별 문제 그리고 여성 아동 장애인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정부 정책과 실행과 실질적인 그런 역할이 무지하게 부족하고 이 부족한 게 부족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국가 책임을 못하는 그런 엄청난 사실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실.
영국에서 북한 여성과 아동의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민간 단체 진검다리를 설립한 탈북민 박지현 씨는 정부가 잘못하면 의회와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심지어 선거를 통해 지도자가 교체까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민주주의를 배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도 매우 힘들겠지만 자신들의 권리와 후손들을 위해 담대하게 투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국가에 대해 국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아직도 독재자들이 그 얘기에 기울이지 마시고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얘기 대담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아직까지는 어렵지만은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일어나서 이 북한의 사회를 바꾸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들 미래들도 후손들도 계속 그 독재자 밑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꼭 지금 세대에서 우리가 그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는 외부와도 손잡고 외부 정보도 많이 보시고 외부에서 들어가는 정보들도 많이 보셔가지고 꼭 언젠가는 일어나셔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한국어 방송은 3월 25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바뀌게 됩니다.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보내드리는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보내드립니다. 아침 방송은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저녁 방송은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540, 12080kHz로 8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9490kHz 9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 2시간은 1204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앞으로도 계속 애청 바랍니다.